오늘 하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7, 8절 말씀입니다. 재정적 헌신, 그랬더니 벌써 긴장을 타는데. 자, 민수기 35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면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업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은 11개의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 적용으로 4개의 시리즈 메시지를 전한,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보상을 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적 헌신을 하는 그 손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신다. 개인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저가 가는 곳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간에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지위에 있어서 엄청난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했고 추구하라고 했고 이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질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그 개인이 영혼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보낼 것이지만, 그 영혼을 누릴 것이지만, 그 개인의 영혼이 어떤 지위로, 어떤 영광으로 보내게 될지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원한 상급을 염두에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권면하기를 영혼 구원과 그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데 내가 드린 열정, 시간, 마음, 기도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 두 번째, 한 사람 또는 교회 또는 하나님을 떠난 그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 가운데서 귀한 보상을 하신다. 그것이 두 번째로 다룬 주제였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손해보는 것을 연습할 때 내 자존심과 체면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자기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이 크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룰 중심 주제가 재정적 헌신인데, 이 재정적 헌신은 신자 개인의 영원한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차원의 재정적 기여와 헌신이 있습니다. 컴패션 같은 그 구호단체 헌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단체, 뭐 기아대책본부, 월드비전 참 많습니다. 어느 곳 하나 그 필요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절실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지역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이러한 구호기관이나 선교단체에 헌금하는 것에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선교사역단체나 기부단체에 헌금하면은 개인적인 감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컴패션 같은 사역 구원단체에서는 후원하는 어린이와 직접적인 그런 편지, 사진 그런 것을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나 지금 여기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왜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헌금하기보다 다른 어떤 곳에 그 재정적인 헌신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헌금이 너무도 많이 남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남용 사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교회 헌금 안 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식 자체가 성경적인 진리에 기반둔 그래서 확신 있게 헌금하는 경우를 그렇게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헌금하는가? 첫 번째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십일조와 헌물을 안 하면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죄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해오던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 부모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권유한 결과 그냥 당연히 생각 없이 깊은 성경적인 고찰이 없이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제자로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가 번 재정의 일부를 지역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헌금을 할 때 정말 귀하잖아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그 개인이 벌어들인 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어떻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 돈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주의 일이며 영원한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일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래서 지역교회의 재정적 헌신을 하는 것이 왜 주의 뜻이며 주의 일인가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신약에서 증거하는 영적 원리까지 성경의 한 어떤 책을 정해서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립된 것이 없고 이 원리가 신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약하는 작업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사사기 1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왕이 생기기까지 한 3-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의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 기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사기 17장을 열어놓으셨을 텐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저자가 이 시대를 조감한 전체 요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과연 왕이 없었을까? 왕이 있었는데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사시대 이전에 사사시대가 오기 전에 무수히 많은 정말 무수히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승백이다, 내가 목자이다, 내가 보호자이다, 내가 공급자이다. 나만 예배하라. 이 말을 무수히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에도 왕으로 인식한 데 실패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인식하는데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데요? 율법 교육이에요. 레위인들은 예배와 율법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희한한 무리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도록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교육하는 그 영적 책임을 맡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이 책 17장에서 21장까지 이 다섯 챕터에는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무질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미가 집 신상 사건이고 두 번째 19절에서 21절까지는 레위인 첩 토막 살인 사건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너무 끔찍해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17장 보겠습니다. 미가 집 신상 사건 사사기 17장에서 18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룹니다. 1, 2절 볼까요?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서 염두에 두십시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 1, 2절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 든 남자예요. 근데 그에게 나이 든 어머니가 있었는데 은 1100개 엄청난 소유입니다. 은 1100개는요. 그럼 누가 훔쳐갔어요. 화가 난 어머니가 훔쳐간 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이 훔쳐갔어요. 겁이 들컥 났습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훔쳐간 것을 이렇게 확 어머니한테 내놓으면서 엄니 제가 훔쳤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부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임하면 안 되니까 바로 이 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바로 저주를 전환시키는 말을 하는데 조금 부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김이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그룹히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신상 만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이심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백성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룹히 드린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적이 없는데 받지 않으시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전환시켜서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노라. 신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대요. 사절에 신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5절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세웠더라. 기가 막힙니다. 성막을 찾아가는 대신에 개인의 집에 신당을 세웠고요. 구별된 제사장만 입는 예복과 이방 족속의 관습을 따라서 에복과 드라빔을 같이 만들고 레위 지파 사람만이 그리고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세워가지고 너 오늘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신정정치,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적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통치 하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어디 갔을까? 레위인들이 왜 자기 자리를 떠났을까? 오늘 아까 읽었던 민수기 35장 그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죄의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면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을 지정해 놓아라. 그런데 그들에게 지파 땅 분배는 없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주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규례대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48개 성읍만 차지한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생계는 어떻게 확보할까요? 이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거주할 수 있는 땅과 어떻게 보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목초지만 허용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열두 지파가 땅을 차지한 열두 지파가 낸 십일조와 헌물로 충당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동서남북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로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쭉 자기 땅 구분을 해서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마을에는 한 뭐 700명 정도의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읍 하나, 베냐민 땅 왼쪽 부분에, 어떤 때는 1400명으로 구성된 레위 사람들의 성읍 하나가 에브라임 산지 북쪽 이쪽 편에, 이렇게 100명으로, 700명으로, 2000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레위인으로 이루어진 그 성읍이 48개가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대상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벽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자이시며, 우상에게는 눈 돌려서도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 필요가 채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섬기는 그 신정 정치를 가능하기 위해서 이 율법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교육합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십일조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계를 위해서, 생계 확보를 위해서 지정된 성읍을 떠납니다. 이것이 아까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 7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6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니가 사건에 신상을 만든, 집에 신상을 만들고 개인의 아들 중에 하나를 너 좀 똑똑하고 뭐 율법 몇 부절 외우더라. 그럼 제사장 해. 이런 가운데 사사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 땅에 할당된 그 지역, 유다 지파는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작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쪽에 할당된 레위인이 사는 그 성읍에 있다가 그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온다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에 있어요. 유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와요.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왜 떠났을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지역의 율법 교육을 담당해야 했던 그가, 그 부르심에 헌신해야 했던 그가 이웃 에브라임 지파 땅에 도착합니다. 왜요? 유다 지파에서 자기 생계를 챙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직분을 버리고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9절에 미가가 묻습니다. 넌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레위인 자체가 자기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레위인 자체가 자기 직분이 뭔지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생계가 그처럼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원래 레위인은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만족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새겨진 신상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당신 집에 제사상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이 애복과 드라빈 당장 불태우십시오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생계가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혼란은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성읍을 이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풍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과도하도록 노동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주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는데 너희들 땅을 쉬게 해라. 그것이 안식년 의미입니다. 땅을 경작하지 말고 놀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습니다. 왜요? 1년 놀리면 손해거든요. 주님께서 이 손해를 보충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붙잡지 못합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해요. 돌아올 때마다 그것이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땅 없는 레위인들에게 11조와 허물을 챙겨주라는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들에게 10의 1을 챙겨주면 자기의 수입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부르심인 율법 교육에 힘쓰는 대신에 생계 확보를 위해서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이 만연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에서 이탈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서 떠나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대형 교회는 정말 일반 미디어에서 다룰 정도로 이것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회사를 방불케 하는 규모의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골 농어촌 목회자들은 극단적인 또 반대 경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소속한 지역교회에 대한 재정적 헌신이 과연 주의 뜻인가 주의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회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봐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사도가 에베소의 영적 지도를 맡고 있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늦을지 모른다. 지금 나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는 네가 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는 가이드라인이다. 근데 네가 맡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뭔가 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에베소 교회를 네가 지금 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성된 이 거룩한 공동체는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그 기능과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진리의 그 기둥과 터이다.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터전이며 기초이며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이 기초가 와해되면 이 에베소는 희망이 없다. 에베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지역교회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 오중직임자를 세우세요. 다섯 종류의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세우십니다. 다섯 종류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임, 우리가 보통 오중직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역자들,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목회자인 저도 이 부르심에서 정신을 놓고 있으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맡긴, 세워주는 그 미션이 있고 목적이 있고 임무가 있는데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때를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그 목적이 12절에 나오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것은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setting of a bone. 뼈를, 탈골된 뼈를,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네, 흔들흔들 해요. 물건을 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탈골된 뼈, 위골된 뼈를 이렇게 두두둑 맞추는 것, 그것을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중직임자가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의 뼈를 맞추는 역할. 왜요? 성도가 뼈가 위골된 상태, 탈골된 상태에 있으면 외부에서 도둑이 침입해도 두려워할 따름이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방어할 수 없어요. 고스란히 다 약탈당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 되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 대상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서 다 내어줘야 했던, 약탈당해야 했던,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에도 이들이 영적으로 탈골된 상태에 있으면 힘이 없고 취약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을 발휘하면 무엇함으로써 오중직임자들이 제 기능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먹이고 강화시키고 주 안에서 자유케 만들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에 불타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군사로서 역할을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에베소에서 감당하게 하면 그만큼 그 성도 개인이 그를 둘러싼 가족이 그를 둘러싼 에베소 사회가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오중직임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자기 개인의 욕심에 도취되거나 죄와 타협하거나 부르심을 잃거나 성도의 탈골된 그 상태를 바르게 하는데 기여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사역을, 자기 개인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살찌우게 하는데 자기 이름의 명성을 높이게 하는데 이용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그 지역교회 공동체는 취약해지겠죠. 네, 저와 여러분은 사역자가 여기 나와 있는 카타르테스모스, 뼈를 접골하고 탈골된 상태를 다시 맞추게 하는 것처럼 사역자가 교회가 재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가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가 어떠한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교훈을 따라서 지금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 목회자 개인을 그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지역교회가 취약하면 그만큼 영적 타격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일부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십니다. 사역과 함께 일반 직장에 다니시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비량 사역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델인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득스러운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돼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극과 병용하는 것이 안 돼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상식이 통한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마지막 그 챕터에 이중직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보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직을 고민해야 되는 어떤 이들, 그들에 대해서 쓴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이중직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면 그냥 목회를 그만두시고 전직하시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는 적이 놀라거나 실망한다. 아마 속으로 서운하거나 분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상대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이렇게 말을 잇는다. 사실 목회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풀타임으로 전력 투구를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다른 일을 하면서 주말에만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딸랑 설교 한편 하는 것은 목회도 아닐 뿐더러 주중에 고되게 일하고 지친 몸으로 토요일에 반짝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이 꼭 이중직을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면 차라리 마음을 정리하고 전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분이 가혹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칼럼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 글을 써내려가는 내 마음에도 눈물의 강이 흐른다. 이분의 진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끼는 분이, 염려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지정된 성읍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의 취약함이 일어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 권도전서 9장 7절 잠시 보겠습니다. 권도전서 9장 여기에는 사도바울이 자기의 그 특수한 상황, 자비량 선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그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너희 사람들 율법 교육 역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 허물을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맞지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이적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원칙은 염두에 두시고 그 지역교회 가운데 재정적인 헌신을 하여 섬겨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14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청사진입니다.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압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자로 부른 오중직임을 맡은 말씀 사역자들의 그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주님 대신에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이 재정에 대한 욕심을 더 내고 과도한 탐욕 가운데 사로잡힌 그 경우를 봅니다. 맡겨진 임무보다는 맡겨진 임무에서 나오는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부분에 훨씬 더 큰 욕심을 내어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 말이죠.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에 따라 헌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 감사헌금은 물론 건축헌금, 작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같은 물질도 많이 심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의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에 재정적으로 헌신하되 이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 재정적 헌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이 땅을 살 때 물질적인 보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네 개의 적용을 준비하면서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이다, 주의 뜻이다, 그러니 영원한 소망을 가진 너희들, 십자가 은혜를 받은 너희들,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영혼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행하라, 이것이 의무이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네 가지 다 맞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황공스럽게도 이것을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인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상급으로 환원시켜 주신다는 거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혼 구원 받았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찾아가고 있지. 이 빚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행해다오. 영혼 구원해다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다오. 명령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끝나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그 순종을 영혼 가운데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막아서는 것. 주 예수님께서, 성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막아서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 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가운데서 보상해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지배했던 마음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계속 머물렀을까요? 손해보는, 우리에게 그 손해보는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한 그 영혼을 기억하고 보상해 주시겠다. 현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적인 능력,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만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손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써서 번 돈이지만 수고한 결과로 일부를 지역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이 재정적 헌신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겠다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소유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주께서 내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주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기억하시겠다고. 우리 같이 전체 시리즈를 끝내면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듣고 또 그것을 적용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내 주의 성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내 주님의 열망에 따라서 한 영혼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가스는 그 중보의 기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배했던 그 마음을 따라서 손해를 연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요식 행위가 아니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의 일이며 주의 뜻이며 그룩한 헌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추구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하십시오. 주님 높입니다. 주님 그래하십시오. 여기서 이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의식하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준에 맞게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소견에 맞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지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승백이 되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비전교회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신부로 신랑과 신부처럼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이 제자로 삼는 이 모든 가운데 드리는 시간과 수고들을 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중보 기도로 막아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간구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알리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에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카렐로라 키안다란 바바라 케다. 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하소서. 자정하사 나들이소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저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역할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지혜로, 개입과 간섭하심으로 강력해지기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한 주간 그들이 무릎 꿇는 곳, 그들이 주의 말씀을 펼치는 곳, 그들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곳곳에 찾아가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